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진 않습니다. 5월 1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메아리, 오늘로 11번째 시간입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 김성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이어 오늘도 율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켰냐고 물어보면 못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 그 중에 한 개만 어기면 모든 법을 다 어긴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 율법은 마치 이렇게 고리와 같아서 이 고리 하나하나가 쭉 연결되다가 고리가 하나만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이 법은 지켰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살인한 자구나.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미워했기 때문에 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살인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 음욕은 품었잖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나 똑같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간음하진 않았어라고 하지만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마음에 음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열매라면 음욕이라는 것은 씨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이라는 씨가 있으면 적당한 환경이 갖춰지면 그 환경 속에서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음욕은 있지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음욕이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형편, 죄를 지을 수 있는 형편만 갖춰지면 그 사람이 간음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설명하는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나는 살인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간음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를 말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아주 깊은 산골 같은 데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 읍내에 서당에 있는데 그 좋은 선생님에게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킬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머슴 하나를 세워서 그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10여 명이 그 머슴의 인도를 따라서 서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내에 있는 서당까지 가려면은 2시간씩 산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장한 머슴이 그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읍내까지 가서 진짜 좋은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서당에 있는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길 선생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율법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우리가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중에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의하여 꽁꽁 묶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아온 그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 된 그 여인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심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셔서 그 여자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사람의 정죄에서 그를 해방시키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선생님이 아닌 몽학 선생님이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세워주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율법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사실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거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꾸준히 세워야지 그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하면 그것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방금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수를 쓰지 않으시고 단수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자손으로 땅의 특을 갖게 하리라 이 말은 바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을 보면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공짜로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또 햇빛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지 우리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은혜는 할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그것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떠난 인간들에게 율법을 더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해 주심으로써 은혜 위에 율법을 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이 율법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떠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상을 받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나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율법에 걸리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가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이유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복음 강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지금까지 전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